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2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압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그럼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써보냅니다. 이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속에 산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사람 속에는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세상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된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악한 자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집니다. 세상이 낳은 욕망도 세상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벌써 많은 그리스도의 적이 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적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진리에서는 결코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이요 아버지도 아들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또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운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배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곧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 여러분에게는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소.
욥기 제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불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사이를 논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죽고 사는 문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노라는 단호한 의지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고달픈 수감세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지만 육신을 산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는 다른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신앙하는 것이 모두의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험, 환난, 고난, 시련이나 심지어는 불시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고 죄악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하면 형통보다는 이런 고통이 더 많을 것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한다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에 바울을 통한 확신을 감사할 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27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시험을 인한 환난을 어루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첫 부분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느끼는 도전을 주는 당부의 교훈입니다. 여기 강조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져다 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고 천국을 가지게 한 원인입니다. 합당하게라는 자세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시대에 가까이 가져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살아라, 생활하라는 표현 역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뒤에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지만 하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당부 앞에 오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 하반절인데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이 함께 있던 따로 떨어져 있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표현은 심령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럴 때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앞의 말씀과 더불어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생긴 신앙이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삶의 목표입니다. 복음적 신앙이란 단순한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28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당부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대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과거 자신이 빌립보에서 당한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그 일들을 직접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욱 견고케 하셨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바울을 대항했던 사람들은 마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기물들을 만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잃게 된 사람들과 같은 이유 때문에 소동을 피웠던 사실을 봅니다. 미개한 문화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신세계에 빛을 비춤으로 과거의 미신을 버리게 되는 예가 많아서 이것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박해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 상반절인데 전투를 위한 준비는 먼저는 자신의 군대에 하나 된 결속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적군에 대항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이 원리는 역사가 지났어도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늘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같이 군사된 상호간의 신뢰와 확신이 제대로 될 때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처붓을 확신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28절 중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믿음으로 인한 용기 자체가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확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8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하는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바울이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또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에는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보다 성숙한 영성을 위해 허락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들을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귀한 영생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은 영혼의 형벌도 따르지만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은 영혼 속에서도 오히려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의 백성으로 의를 위한 고난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 첫 부분인데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주셨음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하반절인데 이런 말투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성장을 위한 것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당연히 장래의 영광도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험이건 시련이건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라는 당부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감사합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도 감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경계되는 것은 고난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입니다. 예수도께서 온갖 고난과 치욕을 이기시면서 인류를 위한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 희생을 힘입어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일부라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는데 이미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바울이 무제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이죠. 빌립보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운 것은 그들이 친히 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이 믿음으로 인한 즉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고난은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생활. 예수님이 친히 전도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고보 우물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번 팔레스타인을 떠나 베니기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4천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먹기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와 창녀도 사랑하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2년간 전도 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는 전에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페우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린 시몬과 야고보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전도하도록 때로는 따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무시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부장 하인을 열병에서 고치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은 6번 나옵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는 나인성 과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인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오늘날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날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가 당시에 죽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 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주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레네는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지 않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